오늘 우리 시편 44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44편 말씀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이 전체적으로 12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민수기 16장에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게 됩니다. 광야 시절에 고라를 비롯해서 250여 명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만 거룩한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모세만 높은 지위에서 계속 그렇게 군림하느냐,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250명 전체가 다 지진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고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하게 처벌을 받은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후손 전체가 다 죽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기록된 말씀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후손들이 보존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후손들에게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성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갈 때에도 레위 지파의 진영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역시 고라의 후손들이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의 일부를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런 말들이 시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말씀이 고라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이 시편 찬송을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고라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성전 문지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일에 종사하는 후손들이 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반역하고 고라가 당을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속하고 성전 문지기 역할도 잘 감당하고 후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할까지 맡아서 감당하게 된 것을 보면 몰락할 수 있었던 한 가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들 스스로의 갱신과 변화를 통해서 또 성실한 봉사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가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회개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고라의 후손 역사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44편 말씀인데 이 44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시련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으로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우리 귀로 다 들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상들로부터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상들이 들려주셔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1절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후손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민족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들을 잘 가르쳐서 모든 후손들이 배우고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이겠죠. 마치 고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큰 환난을 당했지만 후손들로 내려가면서 더 좋은 가문으로 회복시켜 나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후손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은 조상들이 조상들의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내용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를 여기 심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될수 있도록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힘이나 칼이나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다. 오직 그들의 팔이 그걸 구원함도 아니라 주께서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후손들도 7절 말씀해 보시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렇게 해서 8절에서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과거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난 날을 기억할 때마다 회상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들어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9절을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도우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버려버리신 것 같은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징벌을 당하고 또 많은 것들을 원수들에게서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헐값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헐값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무슨 물건을 팔면 파는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 백성이 너무나 헐값으로 팔려가니 아무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을 만큼 우리가 다이 백성이 존재 가치가 없는 싸구려 상품이 팔려가듯이 그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웃이 우리를 둘러싸서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하고 온 세계 만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든 민족에게서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볼수 있겠지만 아마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런 조롱을 당하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크고 아름답던 도성 예루살렘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자랑하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몰락했느냐고 조롱하는 말들을 사방에서 듣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고 망한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위축되고 우리 길,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만큼 미력한 존재들로 전락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아주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지켜보던 모든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조롱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들을 생각하고 현재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절망적이고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의지나 용기도 가지기 힘들 만큼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제는 그만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좀 깨셔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지난 때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절망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교훈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도하는 애절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잡고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든 땅이지만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이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